우리 본문을 다 같이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 자는 이를 주시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제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하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합니다.
아멘. 잠시 우리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주제를 놓고서 말씀을 서로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잘 아시듯이 교회는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혼탁해지고 또 그릇된 가르침이 들어오고 또 외부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상대로 교회를 상대로 박해를 하고 있는 현실이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집트에 있는 크리스천들, 인도와 파키스탄에 있는 모슬렘들로부터 받는 그 끔찍한 박해를 주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교회는 이모저모로 외적, 내적 박해를 당하고 있나이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고난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호소하시고 우리의 삶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서 이 discipleship, 제자도에 대한 말씀과 관련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자도를 얘기할 때 중심 포커스가 뭐냐면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초점을 잡아야 되는데 현대교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고난을 피하죠. 그래서 강단에서 우선 이 고난 설교를 잘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 성도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그 뭐 물질적 축복관이라든지 뭐 또 현대사회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유행하고 있는 그 심리요법 같은 거 심리학에 들어와서 그것으로 이제 사람들의 인생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보려는 그런 시도, 성공주의, 그런 거하고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들이 잘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직을 보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이와 같은 사상들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산상설교를 한번 이렇게 실제 읽어만 봐도 그 사상적인 면에서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복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세상이 생각하고 뭐 잘못된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복의 개념하고는 전혀 딴판이거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 울고 슬프고 하는 그게 무슨 복이에요? 복이 아니죠, 그거는. 근데 그 복이 없는 자라고 해 말이 맞을 텐데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 괴로워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랬고 박해받는 자가 또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 박해 편안하게 살아야지 박해받는 게 또 무슨 그 고생하고 손해보는데 그게 어떻게 복이 있다고 하세요? 예. 그런 것도 좀 다르고요. 또 보면은 가난하고 주린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아니 부하고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경제적인 그런 스트레스가 없이 살아야 것이 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질적으로 풍족해야 복이 있다고 세상을 말하는데 예수님 정반대로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산상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날마다 실천을 하고 살아야 하는 그 생활 방식이에요, 이것이. 이게 크리스천의 라이프스타일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산상설교의 사상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부패해 가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이 계속 오해되고 있고요. 예수님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기 때문에 박해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박해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전제로 한 거죠. 사도바울도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무릇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정상적인 패턴이에요. 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비추어서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면 박해가 와요. 아주 불편한 것이 생기고 손해가 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제사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랑은 싸구려 사랑이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이라 선택했으면은 사랑하겠다 그렇게 했으면은 나를 던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나 자신을 던질 때는 그 사람의 운명을 같이 한다는 얘기니까 결국 내 목숨까지도 내놓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와 같은 투신의 관계예요. 사실은 생명을 건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았으면은 그래서 예수님부터 생명을 받았으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절대로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런 말씀 들으면 좀 머리가 좀 띵하죠. 다 살자고 믿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이거 내 목숨을 미워하라고 그러는 무슨 말씀인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용어에 대한 그 역사적인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미워한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렇게 미워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영어로는 더 센 말로 번역해서 hate라고. 근데 그 hate라는 거하고 미워한다는 거하고 중간쯤 되는 말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적절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미워한다는 이 표현은 셈족, 그러니까 세미틱, 셈족의 특별한 그 관용구의 이디엄이에요. 이디엄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1순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차적인 거라요, 그죠? 왜 구약에 보면 말라키서의 그런 그 말씀이 나오는데 로마서에서 인용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는 말 있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아니, 그 하나님이 에서를 영어로 보면 더하잖아요. 에서를 헤이트했다고 그러시니까 이렇게 편애를 하셔도 분수가 있지 이럴 수 있나 쌍둥이인데. 그래서 에서 족속들은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뭐 중동이 그다 후손들이니까 크리스천들이 원수들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돌아가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말은 야곱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통로로서 선택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에서는 그 같은 구원 계획의 통로로서 쓰임을 받지 않고 이렇게 제쳐졌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미워한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 말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부모의 형제를 그죠?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부모의 형제는 덜 사랑하는 이순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부모 뭐 자식 사랑하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뜻도 아니고 순위가 1순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대상이 뭐 부모든지 형제든지 뭐 자식들이든지 뭐 그것이 뭐 내게 필요한 돈이든지 뭐 직업이든지 무엇이든지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뒤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뭐 내 취미 생활이든 뭐 내가 아주 뭐 이거 없으면 난 죽어하는 거라도 그건 예수님 뒤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주의 제자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씀을 결국 내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내놓아야 한다는 전적 헌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도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구원의 십자가까지만 믿어요. 내 죄를 위해서 속죄의 그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그거 다 받아들이고 좋아하죠. 근데 십자가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속죄의 십자가가 있고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소원은 뭐냐면, 아, 그것까지 예수님이 지고 갔으면 좋겠다. 죽는 일이란 것은, 일체 죽는 일은 다 예수님이 해주십시오. 그걸 우리가 바라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어떤 말씀이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드릴 말씀하고 맞나? 이 말씀 어때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우, 이거 고친지 이 말 들으면 나의 사정 너무 잘 이해해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마음에 쏙 들잖아요. 굉장히 위로가 되죠. 내가 잘못할 때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할 때마다, 내가 행했어야 할 일을 행하지 않았을 때마다, 주님께 대한 나의 사랑이 식어질 때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니. 주님, 저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고, 다 헌신하고 싶고, 다 잘 섬기고 싶지만, 그러나 육신이 약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해버리면은, 여러 종류의 죄를 변명할 수도 있고, 내 책임을 내가 이렇게 회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다들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무리 뭐 마음을 예수 잘 믿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된다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약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버리면 쉽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잖아요. 물론 이제 예수님 말씀 오해하고 잘못 오용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 어디서 하시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잠들었을 때 이제 하시지 않았어요? 와서 깨있으라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그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허물을 용서하시고 동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육신이 약하니까 계속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살아라, 그냥 그렇게 계속 자거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그러시고 함께 가자고 하셨어요. 근데 함께 가자고 했을 때 어디를 함께 가자는 말씀이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미 나를 잡을 자가 몽둥이와 칼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바로 봐, 여기까지 왔다. 잡혀서 이제 십자가로 끌려 가시는 거죠. 같이 가자고 하셨으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자. 근데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명령은 타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무슨 회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누구에게나 우리들의 어깨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가 지어져 있어요. 그것을 내가 벗어버리냐 안 벗어버리냐 하는 것은 나의 문제예요. 그러나 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상과 목표와 예수님의 그 생활 방식에 자신의 운명을 이렇게 묶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이제 그 많이 있죠. 사실은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뭐 찬송도 부르고 뭐 그런 찬송을 너무 쉽게 부르잖아요. 진짜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까지 다 믿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다 내놓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뭐, 자기 목숨은 둘째 치고. 이제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나이브하고 낭만적으로 대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의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신다. 일이 다 잘 풀리게 하신다. 예. 내 손을 다 들어주신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에게 도취해서 살아요. 그렇지만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가는 길, 그 따라가는 것까지 좋은데 거기에 장미꽃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장미꽃에 가시가 없는 장미꽃, 그래서 향기만 좋고 보기 좋은 그런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평탄한 대로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날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쉽게 살 수 있나, Easy Life를 소원하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전혀 싸우지 아니하고 승전감은 불러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혹시 내가 포함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식의 제자도에 빠지지 않았길 바라요. 내가 나의 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없고 손해보는 것이 없다. 내가 고난이 없다. 그러면 내가 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증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희생과 내 고난의 깊이로 측정이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참된 제자들이에요. 자신이 날마다 지고 가는 십자가의 의미를 체험적으로 아는 자들만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겠는데 그 길을 막아서는 것들이 너무 많죠. 우선 나 자신이 큰 방해꾼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이 원수예요. 내 육신에 속한 여러 가지 욕망들이 있고 또 나의 뭐 여러 가지 성품적인 면이나 뭐 유치한 사상이나 뭐 사고들, 판단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나를 잡아내거든요. 십자가가 있어서 나는 끌고 가겠다는데 십자가에 얘들이 줄을 묶어놓고 딴 데로 잡아당긴다고요? 그게 십자가 길이 나가지가 않죠. 그것뿐이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십자가를 이를테면 차압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차압을 해놓고 안 내놓는 거죠.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또 세상의 불의와 부패가 나를 손짓하잖아요. 거기 동참하라고 그러면 잘 될 건데 왜 안 그러느냐. 항상 출세하고 그러는데 왜 바보처럼 사느냐. 또 부추키죠. 뭐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골고다의 관객을 부리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이런 말씀을 근데 누가 받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사람의 힘으로는 이거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렇게 요구하실 때에는 항상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제 그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면은 굉장한 격려가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시련이 오니까 부귀시험을 받고는 그냥 그대로 그냥 주저앉았죠. 나중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또 용서하시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처음에 자기가 장담했던 것처럼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서 결국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체험을 가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임하심이니라.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해 보시려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읽으시고 그렇게 하셨을 때 내게 참 무한한 위로가 된다, 격려가 된다고 생각되시면 제자도의 길을 바르게 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뭐 이런 말씀을 들어도 나한테 전혀 뭐 감각도 없고 뭐 마음에 닿는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나의 십자가가 분실이 됐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십자가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불시험이 옵니다. 뭐 큰 불은 말할 나위도 없고 작은 불티라도 그 한두 개만 튀어도 그냥 따갑잖아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놀랄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본문에서 한두 가지를 얘기한다. 하나는 자세를 얘기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격려를 얘기해요.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고난 받으면서 뭐가 기뻐요? 그렇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라는 걸 알면은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또 주는 격려가 뭐냐면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이게 자꾸 강조해서 앞에 형용사를 붙여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그것이 성도들 위해, 그런 성도들 위해 머무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전부 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와서 이렇게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따를 때 오는 성령의 임재는 특별한 체험이에요. 그런 점에서 다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이런 체험이 적은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그 까닭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거룩의 영이, 영광의 영이 우리에게 머무시는 그런 체험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들을 자꾸만 피해가는 그런 시련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원치 않기 때문이죠. 만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느니 너무 힘들기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힘들어 한다면은 교회는 그런 성도들의 부르짖는 소리로 아주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근데 뭐 오늘날 우리 교회도 뭐 기도 소리로 가득 채워져요. 사실 우리나라 성도들처럼 기도 교회 와서 많이 하는 경우도 아마 드물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내복 주세요 하는 기도는 잔뜩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저로 하여금 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몸부림치는 그런 호소의 기도는 참 드물지 않을까요? 우선 나 자신을 보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나?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령한 축복들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이 성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일종의 필요악이에요. 성도의 고난은 우리들의 이 영혼과 교회를 순화시킵니다. 그리고 성도의 고난은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고통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위로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아까 읽은 베드로전서 그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되어야 할 텐데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왜?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내가 시험을 당하지 않으니까, 시련을 피해 다니니까, 내 편한 대로 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그것을 따르겠다는 그런 각오가 없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겪는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들어도 내가 위로가 안 되는 거죠. 본론이 없으니까 뭐 결과적인 은혜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성경 읽을 때 그것이 나한테 별로 리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상당 부분들이 거짓과 진리에 대한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것이고, 주님의 영광과 거룩한 영에 대한 이런 말씀들인데, 그것이 나에게 별로 주는 의미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각별한 임재를 느낄 수가 없어요. 나의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이 지고 하신 십자가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그 감도 잡히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삶을 내가 묵상할 때마다 내 영혼에 은혜가 흐른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 나의 십자가는 진짜 가장 힘든 거예요. 나에게는 말이죠. 그렇지만 나의 십자가가 있을 때에 비로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십자가 지고 가다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꼭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나한테는 이런 복이 없습니까? 뭐 이런저런 불평이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의심이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회의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나의 십자가는 나를 저 높은 믿음의 정상으로 올려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원한 구속의 스토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절절하게 체험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습니다 하고 아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고, 다윗도 그렇게 살았고, 모세도 그 길을 걸었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열들이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영광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좋죠. 그래서 저 자신도 그냥 말로만 끝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실체가 없는 빈말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거든요. 주님의 약속은 나의 십자가를 실제로 지는 삶에서만 체험되고 성취됩니다. 이제 그것이 참 힘들어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주님이 그걸 잘 아세요. 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10분 이해하시고 동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뭘 요구하실 때는 위로하지 않고 격려하지 않고 그것을 꼬리표를 붙이지 않고서 그것을 쓱 디미시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그 위에 영광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고 해요. 그 얼마나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받는 보상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하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 말씀으로 해결해 주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뭐 짐에 가서 이게 뭐 육체적인 뭐 운동을 하고 신체를 단련하게 해서 우리가 강하게 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의 소원을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축복의 약속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큰 힘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육신이 약하다는 그건 단순히 뭐 신체적인 약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물론 신체가 약하면은 뭐 여러 가지 장애를 받죠. 필요하면 뭐 기도하기도 힘들고 하나님 일에 직접 임무법에서 일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 가지 육체가 약하면 몸의 소욕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연약한 육신으로 사셨어요. 그러면 제자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예수님 위에 머무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신체적인 제한을 뜻하기보다는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욕구들을 극복하는 영적인 것들에 초점을 잡아주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 뭐 전부 다 나중에 회복이 됐죠. 근데 마음으로는 원했어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뭐라는 것을 깨닫고서 그리스도를 새로 만나고서 그러고 나서 그 연약한 것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힘이 났어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외쳤거든요. 나가서 자기 목숨까지 주를 위해서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연약한 육신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들의 육신이 강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육신이 약한데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 내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갈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분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가 그분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의 의미를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래서 우리가 깊이 알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대하고 심하는 구원이 샛별처럼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환히 떠오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경에 펼쳐놓고 그 앞에 얼굴을 참 엎드리고 도움을 구해야 하겠죠. 여러분 타락한 인간 나 육신이 약해요. 그런 연약한 인간의 육신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약한 육신을 주께서 아시고 약속하시기를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줄 것이다. 성령의 영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너에게 비춰줘서 예수님이 진리여 길이여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환하게 비춰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십시다. 육신이 연약한 것은 사실상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크리스천 라이프라는 것은 쉬운 삶이 아니고 이것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의 그 패턴이라는 것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일에 동참하고 주님의 그 구속사에게 나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 눈에 볼 때 굉장히 고귀한 삶인 것이에요. 주님 사랑한다는 사람들 많죠. 근데 산상보훈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의 좌표로 삼고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적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른 제자의 산 진짜 살아보면 참 쉽지가 않죠. 좌절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생각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자꾸 포커스가 잡혀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일이 워낙 복잡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하루 종일 휙 나가버리고 이러니까 예수님 이름 뭐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빼놓고는 뭐 별로 생각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그 길이 영광과 왕권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날마다 주를 따른다면 그 길이 바로 결국은 우리 라이건 왕권의 길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을 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깊이 동정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인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